예, 말씀 보겠습니다. 아, 호세아서 8장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 한 장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1절부터 읽습니다. 아,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의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 조지선 목사님은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이어서 또 우리 김종수 집사님이 또 찬양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설교는 제가 하는데 목은 김종수 집사님이 쉬어 있어요. 아주 걸걸하게 허스키한 목소리로 예전에 그 부흥사들을 보면 항상 쉰 목소리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김종수 집사님 찬양 인도를 하시는 거 보니까 목소리부터 신령해요. 목소리부터 홀리하셔가지고 참 그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누가 찬양 인도를 하든지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호세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호세아서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호세아서를 보면 볼수록 자꾸 내가 지적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서의 처음 시작할 때에 이 호세아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이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떻고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 이스라엘의 죄악된 부분들 또 그 죄악된 부분들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과 상당히 맞아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사실 이 호세아서를 보는 우리들의 기분이 사실 썩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이 자꾸 지적받는 것 같고 드러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왜 여호와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죄악된 부분들을 우리가 왜 자꾸 지적받느냐 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현실을 우리가 우리 상태를 충분히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찌그러진 사람이 거울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아는 자만이 내가 정말 치료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를 치료해 줄 의사를 찾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크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보면서 오늘날 우려되는 것은 오늘날 설교의 많은 본문들이 사실은 이런 선지서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죠. 왜냐하면 뭐 선지서 우리가 지금 호세아를 봅니다만 다른 선지서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속된 진노와 심판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과 지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날 본문으로서 이런 내용들은 별로 채택되지 않고 신약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우리가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간된 우리 자신의 내면과 우리의 상태를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까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의 복음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될 것이요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불균형적인 신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에도 어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다룰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우리의 주어진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 8장도 우리가 이런 기회가 앞으로 사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8장 그 구절구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지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여기서 네라는 사람은 호세아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하는 거죠.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너는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는 그 재앙에 대한 경고를 알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독수리가 기습적으로 공격하여서 낚아채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방 원수들이 그 여호와의 집 이스라엘 백성을 덮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독수리는 죽은 사체가 있으면 거기에 달려들어서 개걸스럽게 그것을 뜯어먹기에 바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시체가 즐비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주어지는 모든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그 언약과 율법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고 가이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고 율법을 범하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였으며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를 깨워버리고 세상이나 다른 이방 민족에게로 그들의 마음을 내어주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고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부심, 자긍심,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그 죄악된 부분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기보다 이러한 어떤 고백이나 어떤 이러한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그 죄책감 없이 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과 채찍과 징계로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후에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3문단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 세 부분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호세아서 7장에 있었던 내용과 상당히 순서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장에 있었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벌써 두 주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7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비유를 생각했었죠. 달궈진 화덕, 또 뭐가 있습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 그리고 속이는 활에 대한 내용이죠. 그것을 염두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웁니다.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 일들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왕들과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좋아하는 왕과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7장에 가보시면 7장 3절을 한번 보세요. 한 장 앞에 호세아 7장 3절.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내용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빵 굽는 자의 달궈진 화덕으로 비유를 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왕을 거짓말로 사고 속이고 그 왕을 이렇게 술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들과 지도자들을 구워 삶아서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왕과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죠. 왕과 지도자가 있으면 그 왕과 지도자의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그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왕과 지도자는 그들의 하수인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섬길 신을 그들이 세웁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조차도 그들은 그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그들이 세운 우상이 송아지라는 것이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송아지를 세우고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 구절을 우리 잠깐 찾아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왕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 구약성경 535페이지 정도 됩니다. 12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죠. 25절부터 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으로 갈려졌을 때 그들의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들의 마음이 돌이킬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두 곰승아지를 갖다 두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섬길 것을 명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 송아지를 그들의 우상으로 하나님처럼 섬긴 것입니다. 이 송아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더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이 호세아서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근데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론에게 요구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신이 아니라 결국 이 우상은 인간이 자기를 위하자고 만든 신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주인이 되고 그 우상은 그 인간의 욕구와 소원을 들어줄 대상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우상도 자기 수하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도 그렇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내세우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그들은 다 자기가 주인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수하에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하나님의 앵거가 버닝한다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진노가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는 이 가나안의 신인 바알의 이미지와 혼합된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송아지를 섬기면서 그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율법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과 동일시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가 불같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이 조각나리라. 그들이 섬기는 그 선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잠깐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옳게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 광야에서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신앙 속에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송아지 형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서 사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방 여러 나라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그 결과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입니다.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심었다고 나옵니까?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을 심는다. 바람은 심을 만한 것이 아니죠. 바람은 보이지도 않고 붙잡히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변덕스럽고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람을 심었고 그들이 거둔 것은 광풍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심은 대로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광풍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의 심는 그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 나라들과 화친하고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힘을 빌려서 세력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들의 외교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뒤집지 않은 전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그 뒤집지 않은 전병이 한쪽은 새까맣게 타버리지만 한쪽은 아직 덜 익은 상태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뒤집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까맣게 타들어가도 한쪽에는 익지 않은 것으로 아직 덜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아수르로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법이죠.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케이터링을 할 때 보면 케이터링 하면 보통 일회용 어떤 그 그릇을 줍니다. 우리 뭐 친교할 때에도 일회용 그 컨테이너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 음식물이 맛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이 들고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먹은 후에는 우리는 어김없이 아낌없이 그것을 휴지통에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이방 나라에게 모든 것이 삼켜졌어요. 이방 나라에게 그 안에 내용물 모든 좋은 것을 다 내어버리자 이방 민족들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쓸모없는 그릇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8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미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퍼주고 나니까 이제는 쓸모없는 그릇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그래서 들나귀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 들나귀를 어느 때 사용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또 찾아보고 오도록 하죠. 예레미야서 2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4절. 105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 2장 24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호세아서에도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에 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발정난 들나귀가 되어서 그들의 성욕을 따라서 이 아수르로 향하여서 나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아수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도 그렇습니다. 구절 하반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마치 창녀에게 화대를 주고 자기의 몸을 맡기듯이 내어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나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고 친분을 위하여서 자기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자기의 자존심까지 내어주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도움을 빌고 그들과 화친하고자 하는 그들의 외교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결과를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러 나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모으시고 그 중에 힘있고 능있는 임금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쇠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당치 않은 제사와 율법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정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이상한 겁니다.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죄를 범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단을 만들도록 명하셨을 때에 주어진 이 제단의 기능과 전혀 상반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 5절 또 한번 잠깐 보죠. 레위기 3장 5절 레위기 3장 5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좀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아무 반응이 없으셔서 제가 벽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지금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한번 보시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한 구절만 뽑아봤습니다만 이 예레미야 앞서서 여러 가지 제사를 명하고 있죠. 그 제사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4장 31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4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제단이 죄사함을 받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그 죄사함이 있기 위하여서는 그 제단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 자각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올 것이고 그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호세에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그들이 죄를 위하여서 제단을 만듭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위하여서 제단을 만들고요. 또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단으로 나오지만 그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들의 짓고 있는 그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서 그 죄를 어떤 면에서는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제단을 만들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더 범죄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더 뻔뻔하게 짓기 위하여서 더욱 죄책감 없이 짓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도 그 마지막 비유가 속이는 활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나 그들이 돌아오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활을 쏘는데 겨냥한 대로 가지 않고 자꾸 그 관역을 빗나가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모습은 있지만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단도 마찬가지죠. 제단이라는 이름으로 제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나의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하나의 방패로서 하나의 나를 어떤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8장 12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율법을 그들은 오해하고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멸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래서 14절에는 그들이 세운 모든 성들이 삼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8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그 중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안정된 어떤 그 나라를 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 나라 가운데서 그들은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팔아 넘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팔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나름대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평안하고 그 어려움 없이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된 정체성까지 팔아 넘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늘 우리 금요찬양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죄송한 것은 그래도 그나마 이 금요찬양 예배 나오신 분들은 늘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는 뭐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더 많은 그런 도전적인 내용을 들어야 할 많은 분들이 금요 예배는 보이지 않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에게 잘 보이고 내가 좀 더 승진하고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는 나의 신자된 정체성까지 팔아넘기면서까지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어느 환경, 어느 상황,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신자된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가질 뿐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는 신자된 우리의 삶을 다 뒤로하고 우리의 정체성까지 팔으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요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시자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세상의 지위와 그 부에 대하여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대한 그 모든 기대가 이제는 상실감으로 바뀌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현실이 혹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거라는 그 기대조차 없으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팔고 내 원하는 것들을 얻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 또 동영상도 보고 그래서 요 근래에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저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과 그 진리에 대하여서 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 내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어떤 그 영적인 부흥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카고에 미스바 부흥 기도회라고 지역별로 이렇게 우리 부활절 되면 지역별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듯이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또 이렇게 연합하게 해서 그 부흥 기도회를 하도록 그 교회 협의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이제 그 많이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스바 부흥 기도회라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걸 잘못 듣고 미스박 구원 부흥 기도회. 미스박 왜 미스박만 부흥해야 되나 뭐 이렇게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최 장로님이라는 것만 우리 교회 최 장로님이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중에 한 분이실 겁니다. 미스바라는 곳은 그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거기서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회개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를 두고 그 부흥 기도회를 하자 이렇게 한 것이죠. 참 취지는 좋고 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꾸 순서를 맡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뭐 좀 빼보려고 했는데도 순서를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영락 없이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 9월 7일 날 우리 이종대 목사님 따님이 결혼식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속으로는 쾌제를 불렀죠. 그래서 그때 못 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서부교회에서 9월 7일 날 5시에 미스바 부흥 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아, 물론 그것이 선한 취지이고 우리가 정말 부흥을 위하여서 뭐든지 어떻게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우리는 그런 시도조차 정말 좋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부흥 그러면 어떻게 부흥을 해야 되나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고 참 지혜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인정해봐야 합니다. 어떤 이벤트식으로 교회가 연합해서 누군가가 설교를 하고 누군가가 순서를 맡고 한 번에 집회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부흥할 거라는 생각이 사실 제 안에서도 회의적으로 드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이 시카고 안에 부흥이 있기 위하여서는 정말 개 교회마다 우리 각 신자들마다 부흥에 대한 그 열망과 소망 가운데 자신들의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부흥이 있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모임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 금요 찬양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 가지 우리에 있는 그 죄악된 부분들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지적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그냥 듣고 그냥 집에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폐부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죄악된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압니다. 이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언젠가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압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먼저 정말 영적으로 부흥될 때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가치를 깨닫고 우리 안에서 그 생명과 진리에 대한 그 내용들이 불일듯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자리를 더욱 기뻐하고 소망할 것이고 이 자리에 없는 이들도 이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지만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구석구석 남아있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소망하고 여러 가지 간사하고 또 영적으로 가늠한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리가 되지 말고 이 자리가 죄를 범하게 하는 제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제단이 우리로 범죄케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여 나아가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